반가운 얼굴들이 오셨네요. 우리 중국 사역 20년 넘게 하시고 오신 우리 강청 성실 선교사님 잠깐 가족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네, 박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 8일, 9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지순례는 여러분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가기 바랍니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정말 주님의 땅을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갔는데 다 새롭더라고요. 사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평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 리스트에 성지순례 적어 놓으시고 꼭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2월쯤에 갔으면 합니다. 또 누구랑 가느냐 되게 중요해요. 네. 저도 갑니다. 네. 되게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날 뭐 만들었죠? 빛. 둘째 날 물을 나누시고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아니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섯째 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요 이 6일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만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조를 만들어요. 질서 정연하게 스트럭처를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진 구조에 뭔가를 갖다 넣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빛에다가 이제 뭘 갖다 놓아요.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갖다 놓고요. 둘째 날 이렇게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하늘에 새를 만들고 또 물에 물고기를 만들고 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들었죠.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구조를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만든 구조에 무엇을 채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만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질서정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동물을 만들고 그 동물들도 식물처럼 각기 종류대로 그 후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 1장에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물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축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 자들은 원래 여우였는데 점점 사람 동네 가까이로 와가지고 개가 되어서 우리 가축이 됐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축을 만들었어요. 이 가축은 사람 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의복을 만들게 해주고 또 먹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가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를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잘 살펴보면 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새, 땅의 짐승, 사람 모두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배설하는 곳이 있어요. 물고기도 똑같아요. 물고기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배설하는 곳이 있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배설하는 사람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뭘 얘기합니까? 한 분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고 그분 한 분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섯째 날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 식물, 동물 다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창조의 극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게 없어요. 근데 오로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닮았다 말씀했어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코와 귀와 입이 있는 이런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흐르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모니를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사람이 가족을 떠나 살 수 있어요? 나는 가족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네, 가출,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막상 가출해봐요. 그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가족을 떠나 못 살아요. 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난 교회 필요 없어.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죽음. 자기 혼자 집에서 구국재단 쌓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패배자로 나약한 자로, 초라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뭐 많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매일 화를 뻐럭뻐럭 내면서 고함치고 막 비판하고 큰소리치고 사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병들어 죽습니다. 아니 왜 화낸데, 화를 내는데 병들어 죽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스리라 하니까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네, 사랑을 닮은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살기 때문에 망할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지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력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또 사랑하며 다스려야 하며 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줬어요.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예요? 성경에 뭐든지 처음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처음 복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녀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 또 창세기 2장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이 죽음을 뭘 죽음이라 하는지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네, 뭐든지 이렇게 처음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주목해야 봐야 돼요. 그 단어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음 복이라는 단어는 꼭 생물이 태어날 때나 무엇이 탄생할 때, 사람이 태어나거나 짐승이 태어나거나 이럴 때 복을 주시고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복을 주시고 물고기와 새들에게 번성하게,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생명을 낳는 데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법칙이에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이렇게 생명을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자 백만 명이 모여도 호박씨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없어요.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줍니까?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을 주셔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오늘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박수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고요? 자녀.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또 자녀도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생명을,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 있어요? 왜 안 낳습니까, 요즘? 돈. 아이 낳으면 누가 공부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부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앞서 생각해서 아유 아이들 많이 낳으면 돈 드는데 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또 많이 놓으면 그 아이가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는 짐이니까 한둘만 낳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네, 그런 분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입양도 많이 하세요. 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 모슬렘들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아요. 구약 성경에는 전도가 없다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전도 없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녀를 낳음으로 전도합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녀를 많이 낳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모슬렘화되어 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자녀 낳았다면 기본 1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자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전도예요. 어쨌든 자녀를 많이 낳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아시고 그렇게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는 게 무섭거나 뭐 인생 자체가 나는 살수록 고통스럽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지키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뭘 줬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 이 씨에 주목하십시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음식에 대하여 뭐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씨. 씨가 답입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이 육식까지 하잖아요. 창세기에는 원래 채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육식으로 바뀝니까? 노아 홍수 이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900살 살다가 100살로 제가 확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왜 그랬다 했죠? 기억 안 납니까? 네. 설교 올라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 위에 물층, 위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서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확 줄어듭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채식, 성경 원래 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채식주의자인가 보다. 네, 신방 갈 때 저 고기 주세요. 네, 고기 먹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신방만 가면 된장만 주시는데. 네, 채식. 성경은 채식이지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네,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거죠. 세상에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그럼 제일 아름다운 꽃이 뭐죠? 장미꽃? 안개꽃? 제일 아름다운 꽃은 인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그곳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다 태어나서 있는 그 분만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입에 그냥 미소가 가득해요. 인꽃,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어느 미국 초등학교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적어라, 서로 정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나름대로 7대 불가사의를 정했어요. 그랜드 캐니언, 만리장성, 파나마 운하, 타지마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피라미드, 성베드로 성당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는 그 7대 불가사의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대요 하면서 계속 물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걔가 저는 불가사의가 하도가 많아가지고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아 괜찮아 네가 적은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가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적은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인간이 만든 그 조각품이나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뭘 만지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누가 이런 존재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합니까? 찹니까? 아직도 안 잡았어요? 네. 이 느낌이 와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누가 이런 존재를 여러분 옆에 만들어서 놔두겠어요? 아무리 사람을 닮았다 해도 만져보면 그 쇳덩어리예요. 사람 닮았다 해도 느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군사님은요, 목사님 제가 여기 겨드랑이 밑에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날 이후 볼펜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볼펜이 그냥 손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손에 땀이 안 난대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손에 약간 물기가 있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수술해야 합니까? 네, 이게 기적이에요. 손에 약간의 물기가 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존재를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생활이 다 기적이에요. 경이로운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쁘게 화장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학력이 많아야 보기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스펙이 많이 쌓여야 보기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그때는 스펙도 없었어요. 예수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는 그 뭐 이쁜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보시고 좋았다. 여러분 지금 존재,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비난하는 분 있어요? 열등감에 빠진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친구와 비교해서 여러분을 보지 말고 TV에 나오는 사람 제발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아 내가 하나님 만드신 보기 좋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텅 빈 공허한 상태입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깊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고 딱 발바닥 하나만 오른쪽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 깊은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어릴 때 뭘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완전 지체 부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써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지 멀쩡한 몸도 가지고 또 나는 내가 참 보기에 좋은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늘 열등감 속에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모습을 보고 아, 난 보기에 참 좋은 존재야 라는 이 자존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 어릴 때는 나는 내가 참 좋아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보기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나는 네가 보기에 참 좋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이 없는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여러분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여러분은 보시기에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상황 따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가 상황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가치가 확 높아지고 공부를 못하면 그 가치가 확 떨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가치가 확 나빠집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나이 70이 돼도 90 된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든 말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돈을 벌든 말든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얼굴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보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하늘과 땅과 새와 나무와 구름과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이제 6일 창조를 마치고 이제 7일을 보겠습니다. 7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이제 하루를 안식하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쉬기 위해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쳤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턱 아들에게 주고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한 것에는 리듬이 있어요. 제가 그 해와 달과 별을 며칠째 만들었다 했죠? 4일째 만들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낮과 밤이 있었죠. 둘째 날에도 낮과 밤이 있었죠. 셋째 날에도 낮과 밤이 있었죠. 그러면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사이에 낮과 밤은 해와 달과 별이 주는 그런 해가 태양이 주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날부터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다 있어요. 낮과 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는 낮이 있고 밤이라는 창조의 리듬이 있어요. 반드시 하루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리고 이 6일 창조하는데 3일 동안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 3일 날 뭔가 채워넣었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었어요. 이것을 3-3-1의 리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도 매일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또 3일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죠. 이거 아주 좋은 리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요 3-3-1 리듬을 타면 좋아요. 세 번째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 3일 동안 뭔가를 채워 놓고 또 하루 쉬고 요 3-3-1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6일 창조하고 하루 쉬는 6과 1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리듬,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려요. 낮과 밤이라는 이 리듬을 깨면 사람 몸에 큰 병이 와요. 그리고 6일과 하루라는 이 리듬을 깨면 사람은 아무 일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만든 창조 리듬, 낮과 밤의 리듬과 6일과 하루라는 이 리듬, 이 창조 리듬, 이걸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 리듬에 맞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6일이라고 하루 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안 돼요. 또 쉬기만 해도 안 돼요. 사람에게 쉰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쉼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쉼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자. 예배드리게 해다오. 그렇게 했더니 허락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다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한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합니까? 율법 받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만 하면 일 중독자가 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 만들었습니까?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왜 유독 하나님 형상을 닮게 창조했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이,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에서 빠져나와 예배를 드리면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 일상생활에서 빠져나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살아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부터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시 창세기 2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두 가지를 해요. 그날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날 복되게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7일 동안 창조하면서 어떤 날을 축복한 날은 없었어요. 그런데 7일을 축복했어요. 마지막 이 7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날만 축복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 마음의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힘이 나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창조 이후 마지막 날 하셨지만 6일째 창조된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이 첫날이에요. 이 말은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토저 목사님은 예배를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보물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몰라 이런 분 있습니까?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과 그 축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복받기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받는 날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복받기를 원하면서 한 시간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주일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영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육체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스며 들어옵니다. 창조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제가 이 코스타 집회를 가보면요, 그게 와서 뭐 간증하시는 장로님들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주일날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자꾸만 아이디어가 생긴대요. 자기는 예배가 너무 좋대요. 그냥 앉아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온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참 안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가 있어도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호텔에 가서 있다고, 뭐 좋은 수영장에 있다고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야만 안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일찍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때 알아요. 젊을 때는 몰라요. 돈이 안식을 주는 줄 알고, 성공이 안식을 주는 줄 알고 그냥 살다가 드디어 죽을 때, 아, 진짜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러지 마시고 일찍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비스 프레슬리는 락커널 황제로 막 엄청난 성공을 하고 매일 TV에 나오고 막 유명한 자기 자가용의 헬리콥터가 몇 대가 있고 했지만 그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나에게 일주일만 평안하게 해준다면 내가 몇 억을 주겠다고.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결국 이 약물 중독과 그 음식 중독으로 죽죠. 공부를 많이 하면 안식이 있을까요?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많은 지식은 우리를 번뇌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참 안식은 세상과 친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 안식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곁에 가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날과 구별됐다는 거죠. 이 날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과는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과 반대되는 말은 세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제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죽였어요. 근데 현대는 뭐 주일날 범한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면 서서히 죽게 되어 있어요. 꼭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신약시대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창세기 첫 강의에서 모세 오경에 중심되는 책이 뭐라고 했죠? 레위기. 장출 레미신 중에 가운데 산봉우리처럼 있는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라 했어요. 왜요? 레위기가 왜 중심입니까? 예배. 예배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7일 창조하였는데 이 7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면 어떤 날일까요? 첫날입니까? 감을 잡았죠? 제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7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 마지막 날, 7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5일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고 6일째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만드시고 그 사람 만드심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7일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진짜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결혼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웨딩드레스예요? 금반지입니까?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것이 클라이막스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7일 창조에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안식일이죠.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게 경외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공허해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야만 진짜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이 캄캄한 곳에 빛을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나무와 꽃을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나를 꼭 닮은 너를 만들었노라.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단다. 나를 만나라. 나와 친해져라. 그리한다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정말 참 안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창조주이냐? 내 멋대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6일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경이로움으로 큰 은혜가 부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17년 하나님과 친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